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11과 임박한 쟁투. 6월 15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55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쌀알만한 크기의 바이오칩 또는 베리칩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의료기기가 있다. 바이오칩은 환자의 병력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칩을 몸에 삽입한 후 그 부위에 스캐너를 가져대면 신원과 병력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를 짐승의 표를 시행하기 위한 음모의 일부일 것이라고 본다. 어떤 사람들은 캔 식품에 찍힌 바코드 또는 그것을 더하면 666이 된다고 추정하는 달러 지폐에 있는 신비한 숫자가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일부는 이것이 프리메이슨 조직 일루미나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검은 유엔, 헬리콥터 기동 타격대 또는 유엔 자체와 관련이 있다고도 여긴다. 이번 교과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예배를 둘러싼 쟁투를 보여줄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것이다. 특히 안식일은 예배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쟁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사탄은 창조주를 미워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미워한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깨뜨리기 위해 강압과 압력,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참된 예배의 날과 거짓 예배의 날을 둘러싼 믿음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는 박해, 경제 제재, 투옥과 심지어 사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충성할 것을 호소한다. 이번 주 교과는 이 땅의 마지막 쟁투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한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에 대한 충성을 빼앗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느끼기. 사탄은 거짓 안식일, 짐승의 표, 그리고 여러 형태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행하기. 예수를 믿으며 안식일을 지킴으로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여러분이 익숙한 상징, 심볼을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실체를 어떻게 대변합니까? 2. 사탄이 안식일을 싫어하여 그것을 없애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기독교 역사 내내 이어진 박해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고 충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요한계시록의 바다 짐승은 어떤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5. 짐승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공격하겠습니까? 6. 요한계시록의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7.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다니엘서의 바벨론과 어떤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까? 결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려주는 상징이기에 사탄은 안식일을 훼손한다. 그는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자신을 따르게 한다. 사탄은 짐승의 권세를 동원하여 예배를 훼손하고 짐승의 표는 경제 제재와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며 영향력을 넓힌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권능은 마지막 쟁투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40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는 이번 기회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런 주제로 신약 성경의 난해 성경절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테의 신곡 아마 읽어보셨거나 책 이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신곡은 단테가 죽기 1년 전에 완성한 서사시입니다. 본래 이름은 코미디, 즉 희극인데 일본 작가 모리 오가이가 신성한 노래라는 뜻을 가진 신곡이라고 번역해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곡에서 단테는 고대 로마 최고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사후세계, 즉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합니다. 이 신곡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주장한 영혼 불멸 사상이 헬라, 또 알렉산드리아, 유대교를 거쳐서 카톨릭 교회의 교리로 집대성된 후에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단테는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데요. 그 지옥 문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층으로 된 지옥을 여행한 후에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은 일곱 개의 둘레길이 있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둘레길은 일곱 가지 대죄를 지은 영혼들이 고통을 통해서 정화되는 곳입니다. 먼저 교만의 죄를 지은 사람은 무거운 돌을 지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 새겨진 겸손을 묵상함으로 정화됩니다. 시기 질투의 죄를 지은 사람은 매 사냥꾼이 매의 눈을 꿰매서 침착하게 만드는 것처럼 눈을 철사로 꿰매서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관대함을 배워서 정화됩니다. 분노의 죄를 지은 사람은 분노를 상징하는 짙고 매운 연기 속을 걸으면서 온유함을 배워서 정화됩니다. 나태의 죄를 지은 사람은 쉬지 않고 최고 속도로 계속해서 질주함으로 열심을 배워 정화됩니다.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은 손발이 묶인 채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물질에 매인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달음으로 정화됩니다. 탐식의 죄를 지은 사람은 손이 닿지 않는 과일나무에 둘러싸여서 극심한 갈증과 배고픔을 겪으면서 절제를 배워 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욕의 죄를 지은 사람은 뜨거운 불길에 둘러싸여 음욕을 불태움으로 정화됩니다. 죽어 연옥에 간 영혼이 이런 과정을 거쳐 정화되면 모든 죄가 씻겨져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영혼마다 다릅니다. 자기가 짓지 않은 죄는 그냥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연옥에도 패스트트랙, 지름길이 있습니다. 단테가 만난 어떤 영혼은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이 기도를 해주지 않아서 연옥을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이승에 돌아가면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달라더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테가 그 연옥의 끝에 거의 다 왔을 때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거기에 와 있는 영혼을 만납니다. 그 비결은 이승에 있는 가족들이 끊임없이 기도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연옥을 믿는 가톨릭교회에서는 죽은 가족을 위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7대 죄악에 대한 이러한 정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과정입니다. 죽고 나면 이런 정화의 과정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연옥설 때문에 일어납니다. 독일 도미니크의 수도사이면서 유명한 설교가인 요한 대첼은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특별 면제부를 홍보하도록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면제부는 베드로 더 대성당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테첼은 면제부를 판매하는 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면제부를 사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부모 친지들의 영혼들이 그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서 짤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서 튀어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제부 값은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왕과 왕비, 대주교 이런 분들은 25플로린, 상인은 3플로린, 가장 가난한 신자는 4분의 1플로린이었습니다. 플로린은 금화 단위인데요. 1플로린에는 약 3.5g의 금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챗GPT로 계산을 해보니까 금 1g당 60달러로 계산하면 왕과 왕비 대주교는 약 630만원, 상인은 75만원, 가난한 신자는 6만원 정도를 내면 면제부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인 루터는 이러한 면제부 판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면제부 판매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대부분 연옥설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절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이 매우 혼동을 주는 구절입니다. 얼핏 보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계셨지만 영으로 부활하셔서 연옥에 가서 노아 당시에 멸망했던 사람들의 영혼들에게 전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다른 진리들과 명백히 상충됩니다. 만일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해석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셨다면 첫째, 결과적으로 영혼 불멸설이 옳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혼 불멸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이 완전한 멸절은 아닙니다. 부활 때까지 일시적인 무식 상태에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거듭 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영혼 수면설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연옥설이 옳게 됩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는 분들도 지옥에 간 영혼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셨다면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옥은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셋째는, 이러한 해석은 사후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 별짓 다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연옥에 가서 잘하면 되니까요. 이러한 생각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의 삶을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죽은 후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매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일단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그 행한 대로 대가를 받을 뿐 운명을 바꿀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17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17절을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부당한 비방과 욕을 먹고 치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지도 않고 또 사회 치안을 문란케 한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어책은 이방인들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흠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권고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원칙에 조화되는 도덕적인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대로 조사심판을 믿고 성경대로 재림을 전파하고 성경대로 채식을 하는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조롱을 받는다는 자체가 내가 성령의 지도를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고난이 없습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는 증거입니다. 각시대 대쟁수 48페이지입니다.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나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의 창시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상심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소개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왜냐하면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더 설명합니다. 자, 먼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육체로는, 이것은 헬라어로 사르키입니다. 영으로는, 이것은 푸뉴마티입니다. 이 문장을 번역하려면 둘 다 육체 안에서 그리고 영 안에서 라고 번역하거나 육체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든 육체로 말미암아서든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할 때 영 안에서 부활하셨다고 번역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뜻이 되고요,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고 번역하면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육체로 말미암아 같은 뜻입니다, 라는 이 독법은 신약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뜻이 통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약 다른 곳에서 육체 가운데, 영 가운데나 그에 해당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에게 사용될 경우 육체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존재를 가리키고 영은 부활 후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분의 존재를 가리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죽음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활 후에도 인성을 간직하고 계셨지만 본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아무리 심한 박해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를 영원히 끝장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불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제 우리는 가장 난해한 구절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영은 무엇이며 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이며 언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해석이 쉬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언제 가셨는지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굽니까? 여기 그들은 하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19절은 노아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르러 올 구원을 예언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말한 그리스도의 영은 틀림없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노아 시대에 마귀와 전쟁을 치르고 계셨다. 옛 세상의 거주자들에게 경고와 책망과 초청의 기별을 바란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 따라서 베드로 3장 1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가로 부분에 예수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그러면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노아 당시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을 영이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요즘 영혼 구원합시다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육체는 놔두고 그들의 혼만 구원하자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현대인들은 영혼을 사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헬라어 퓨뉴마, 즉 영을 자주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옥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 옥은 헬라어로 필라케인데 감시하다,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감시하고 지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감옥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노아가 실제로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감옥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은 홍수 전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에서 같은 논조로 거짓 선생들에 대해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준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이미 멸망의 종 혹은 부패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부패의 감옥에 갇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습니다. 애드벤티스트 리비지의 편집장이면서 재림교 성경 주석 편집인이었던 프란시스 니콜은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책 35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 시대의 사역과 똑같았음이 분명하다. 곧 그 사역은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거기서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노아 당시 사람들의 형편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패와 포악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전파하셨지만 겨우 8명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생략되었지만요, 이 언급은 당시 독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완악함과 박해 그리고 복음 사업의 부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여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영으로 가서 12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지만 겨우 8명만 구원했다. 그러니 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전도가 어렵습니까? 또 인구가 감소해서 전망이 어둡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승리해 왔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수확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하단과 21절 상단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시대의 긴박성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세상이 물로 멸망한 것처럼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멸망할 것이며 그때가 멀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베드로는 방주에 탄 노아의 여덟 식구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 곧 침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는 헬라어로 안티티포스인데 원형을 의미합니다. 노아 가족들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표상이다. 원형은 지금 우리가 베풀고 있는 침례이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침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고 결과도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는 침례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고 구원의 보증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구원이 보증된 길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며 용기와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21절 하단부입니다. 이는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베드로는 침례가 구원의 표라고 증거한 후 서둘러서 그렇다고 침례식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목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반응입니다.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자 할 때 침례는 구원의 표로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몸을 씻기보다 마음을 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주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가 미흡하고 복음의 문은 점점 닫히고 있는 이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고 치욕을 당할 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노아의 여덟 식구를 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주님, 우리 또한 물 곧 침례를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